족보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곳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이르는 그런 족보입니다. 즉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죠.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쭉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을 지나갑니다. 쭉쭉 지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38절에 보시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까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배열의 문제만이 아니라 족보의 내용도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 서로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헨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은 그 후반에 맛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은 야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가 누구라고요? 헨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죠. 뭐 이것만 다른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족보 가운데 다윗 아래로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라지죠. 마태는 다윗 다음에 뭐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왕족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야곱,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 마따다 내려가다가 헨리 밑에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뭐가 맞는 거냐? 좀 어려운 문제죠.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제 견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마태복음은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따른 것이고 누가복음은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를 따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가 헨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약의 이제 관습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형이 세상을 일찍 떠나면은 형의 부인이 동생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는 헨리의 아들이지만 유대적으로 관습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형인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마리아의 아버지가 딸만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계 쪽으로 해가지고 장인의 아들로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몇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딱 결론을 내려줄 만한 그런 이제 완벽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측을 해볼 뿐이죠. 뭐 원래도 고민 안 하셨겠지만 제가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더 헷갈리시고 알 필요 없는 것을 또 아시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어떤 가계를 따랐느냐 또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굳이 바꾸려거나 하나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 이 사람이 잘못 썼겠지 해가지고 뭔가 수정하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이것을 문제 삼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자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하다면 이제 그걸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는 신앙을 보호하고 또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교회에 대한 비판자들 왜 성경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느냐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서는 저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 굳이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몰래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수정하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더 그렇죠.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왜 남북 고향 방문단이 서로 이제 상호 방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남한의 기자가 평양의 시민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트랩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좀 함정 같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름에 해수욕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에는 이동의 그런 자유가 없는데 우리처럼 뭐 여름이라고 피서로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걸 알고 이제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북한 여자분이 답을 하기를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했더니 여름에 해수욕을 묘향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남쪽에 다 방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해수욕을 묘향산으로 갔대 이렇게 되니까 야, 저 사람들 그냥 저렇게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어떻게 해수욕을 산으로 가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이제 이게 뭐 코미디의 무슨 좀 화제거리로도 오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해수욕 못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발 질문하니까 언급결에 나온 대답이라는 게 묘향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탈북자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탈북자들 중에 이제 뭐 가수도 생겨나고 또 연예 프로에 등장하는 분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함께 막 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에서 주제가 해수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한 탈북자가 이야기하기를 북한에서는 수영하는 것을 해수욕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방송을 보고는 회개했대요. 왜냐면 자기도 이제 보면서 아이고 저 거짓말하고 저기 갑자기 돌발 질문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구나라고 이제 쉽게 판단했는데 내가 깊이 알지 못하면서 남을 쉽게 너무 판단하고 또 조롱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 차이 문제는 내 이해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물론 이제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거를 뭐 억지로 풀려고 갖다 끼어 맞추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한다거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신앙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보다 이성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이런 차이나 갈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결코 바꾸려고 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고 오히려 기다리고 또 이미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족보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누가의 신앙은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 이르는 족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가 쓴 복음서이고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유대인의 혈통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아담,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온 인류의 역사이고 구원 또한 온 인류에게 만민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전 우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임을 누가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은 너무 잘 어긋난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선교한다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에게서 전도받아봤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하지만 그냥 유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선교사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선민으로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그냥 율법대로 잘 믿고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끝까지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방 땅에 또 전 세계에 퍼져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누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기에 또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가 특별히 쓴 이 복음서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전 우주적인 그런 복음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구원의 계획과 또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또한 그런 복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야 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